삶입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받는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탄생을 말해주고 있죠. 초대교회의 탄생은 성령 하나님의 그 임하심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냥 임하지 아니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또 불과 같은 것이 이 머리 위에 임해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뭔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은 아닙니다만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무엇인가를 수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천국에서 들려오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어마어마한 소리였죠.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 소리인데요. 또 우레 소리도 있었고 검은 고 타는 소리 같기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하나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자가용 같은 것을 에스겔서에 보면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이 타고 오시는 그 어떤 형상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생물입니다. 그 생물 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재를 하시고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그냥 앞으로 쭉 가고 옆으로 가려고 하면 옆으로 쭉 가고 이렇게 하는 어떤 탈 것을 타고 다니시는데요.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군대에 떠드는 소리, 너무 많은 이 남자들이 목소리가 막 떠드는 그러한 소리와도 같은 웅장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이런 소리가 납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러한 소리가 나죠. 하나님의 그 위엄, 어미하심, 웅장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이런 혁혁한 위엄이 그곳에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버리고 떠나는 사건이 있죠. 떠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소홀히 하고 성전을 귀찮게 여기고 성전을 더럽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여기 있겠다 약속을 하신 그 장소를요 떠나십니다. 나의 눈이 영원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떠나십니다. 그 떠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잠깐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도 하시는구나, 이것을 좀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이게 포로로 잡혀간 지 6년째 또 6개월 6월 5일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집에 앉았고, 에스겔을 말하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죠. 내가 보니 2절입니다.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학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들어서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 지금 이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 성전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북쪽으로 나 있는 물에 이르니, 거기에 성전인데요, 질투의 우상, 이 우상이 있다는, 이건 질투의 우상은요, 가나안의 신상인데 아세라상을 말합니다. 여자 여신 있죠. 이렇게 가슴이 여러 개 있는 그 신이 있습니다. 다산의 신인데요, 이 아세라상을 그곳에 세워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단 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세라상이라고 그랬죠.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가증한 일이요, 하나님을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7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곤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거는 이집트 우상을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수입을 해온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담무스는요, 바벨론의 신인데 수입을 한 신입니다. 이 신도.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지금 성전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또 더 큰 일이 있다고 그러죠.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우리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성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떠나게 만드신다,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떠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의 은밀한 곳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에, 나만 알고 있는 그곳에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안쪽에, 그곳에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 안에 숨어서 행하고 있는 그 악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하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지성소에 머물러 계셨고 하나님의 눈은 예루살렘을 보고 계셨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범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실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래서 떠나간다, 어쩔 수 없이 떠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했던 그 성전을요,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전된 우리 몸이 정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에서 떠나가는데, 떠나가는 그 길을요, 이렇게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에스겔 1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이 성전 문지방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 지성소와 성소 그 중간쯤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 지성소에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성전 문지방에 앉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채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앉으셔서 여기저기 둘러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악 때문에 떠나가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디에 또 가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제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가용 같은 그 하나님 타고 다니시는 그것이요, 떠서 이제 어디로 나가시냐면은 성전 문지방에 있다가 바깥 뜰로 나가십니다. 동쪽 문, 성전으로 오는 문은, 들어오는 문은 동쪽에 있거든요. 그 대문 앞에 이제 앉으신 겁니다. 그 성전의 뜰에 이렇게 앉으신 것이죠. 여기에서도 앉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있겠다고 약속을 했던 바로 이 자리를 떠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도 아픈 겁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없이 다 이방신을 갖다 놓고 섬기고 있는 그 성전을 그래도 거기에 미련이 남으셔서 쉬 떠나지를 못하시고 거기에 앉으셔서 떠나십니다. 떠나시는데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회복의 말씀을 그래도 주시고 떠납니다.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회복의 말씀을 주시냐 하면은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이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반역을 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사랑의 손길을 이렇게 펼치면서 내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돌아올 때 새 영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곳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차마 떠나지를 못하시고 그곳에 앉으셔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고 보라. 이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들의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을, 완악한 그 마음을 내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요, 이제 성읍에서 떠나십니다. 영원히 내가 함께 머물러 있겠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제 예루살렘 그 성을 벗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붕 떠셔서 성읍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셨습니다. 성읍 동쪽에 있는 산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람산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머물렀던 산이 바로 그 감람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면서 차마 쉽게 떠나가지 못하시고 여기 한번 저기 한번 그러다가 이 겟세마네 동산, 이 감람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곳에 머물러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다시 돌아올 겁니다. 내가 다시금 돌아올 겁니다. 내가 가지만은 다시 와서 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들로 하여금 손을 벌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올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그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감람산에 마지막으로 한번 머무르셨다가 그리고는 떠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있어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훼파를 해버리죠.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냥 이걸로 지나가버리면 끝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끝났다면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마, 너희들에게 그 마음을 기경시켜주는 것을 가지고 내가 돌아오마,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에스겔서 40장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 말씀부터 이제 쭉 나오는 그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인데요, 역사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거대한 성읍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축물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건 알고 보면 새 성전을 말합니다. 옛 성전은 무너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2장까지 새 성전에 관해서 계속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성전, 이 건축물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원래 성전은요, 그 건축물만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건물일 뿐이죠. 이방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이나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건설해 놓은 그 새 성전에, 새 성전 그 건물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동쪽 문 앞에 앉으셨다가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떠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동쪽 문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오실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들어오시는데 들린 소리가요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 많은 물소리는 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동적인 소리죠. 막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떠나실 때는요 주섬주섬 미련이 남으셔서 차마 떠나지 못하시고 뒤를 돌아보시고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요 주저없이 막 많은 물소리와 더불어서 막 달려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새 성전은 건축이 되지 않았죠. 이 새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성전입니다. 그 직접 지으신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럼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짓지 않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순간은요 오순절 성령 사건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사람 성전인데요. 이때까지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즉 여호와의 영광이 많은 물소리와 함께 더불어 오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준비한 성전인 것입니다. 막 여호와의 영광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막 달려오는 그 소리, 어마어마한 소리, 물소리와 같은 이 소리, 그 소리를 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려오실 때 갈 때는 주섬주섬 마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여기저기 앉으셔서 살펴보던 그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도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떠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달려오실 때는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팔을 벌리면서 내 아들아 하면서 막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모습 아니면은 여보 하면서 달려오는 신랑의 모습 그 모습으로 막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급한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오순절 성령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요 성령 충만한 사건입니다.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을 벌리고 막 달려오시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임하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성령 충만한 모습은 그래서 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온 상태, 그래서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상태, 아주 신비한 연합인데요. 이 상태가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개념을 여러분 혼돈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신학자들도 이것 때문에 막 토론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렇게 뭐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결혼과 사랑의 관계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 세례와,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결혼과 사랑의 관계와 같다. 예, 딱이 모습과 같습니다. 결혼은 배우자와 딱한번 합니다. 너무 좋다고 1년에 한 번씩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은 배우자와 딱한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일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성령 세례라고 본다면은 늘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곧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했다고 해서 사랑이 또 저절로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부는 매일매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또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야 되고 날마다 사랑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이서 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것은 지속적인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과 비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은 황폐해지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도의 생활은 요 고갈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성령 충만이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 생활은요 부부간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둘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그 성령 충만한 삶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세례처럼 우리도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그리고 우리 각기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이 임하여져 있는 이것을 우리도 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오순절 성령 이 사건은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이고 성령의 임하시는 사건은요, 꼭 이와 같이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데요.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은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물에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고, 거기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 그랬는데 거기에 비둘기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비둘기가 나타나서 예수님 머리 위에 탁 사뿐히 내려앉으신 그건 아니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그게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었죠. 어떻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아니라 또 불과 같은 성령이 아니라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셨지만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임한 그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같이 아주 강력한 바람과 같이 임한 성령은 아니었지만은 아주 조용하게 임한 성령이었지만은 그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신 성령이다. 성령을 기름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해야, 그래서 막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막 그렇게 해야, 그래야 그곳에 큰 능력이 임했다. 그건 아닙니다. 조용하게 임하셔도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그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은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임할 수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같이 모태신앙인은요, 언제 임했는지 모릅니다. 잘 믿어지지 않아서 예배드리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은요,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람이 불어서 언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저에게 임하셔서 믿게 만드신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그렇게 임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셨다면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변화가 수반이 되어져야 됩니다. 변화도 아주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요, 구원자를 말합니다. 나를 나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신 사람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을 나의 마음에서 진실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가운데 알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의 내면 세계에 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목격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 황당한 이야기, 황당하게 짝이 없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급한 바람 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 가운데 각기 머리 위에 불과 같은 성령이 이렇게 임해 있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과제는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씀은요, 성령 세례로 인해서 내 죄를 씻어주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요,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그 말씀을 하시죠.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그 처음에 나오는 그 믿음은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믿음에 일어나니, 그 믿음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은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를 씻어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은 더 풍성한 삶,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은,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속에 푹 잠기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 기도하는 내용들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 그랬던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남은 과제는요,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신 것은 주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하게 좀 살아다오. 눈이 열려집니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게 살면은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는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삶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주님을 생각을 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주님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삶입니다. 주님이 늘 필요하다고 고백을 하는 삶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삶입니다. 주님 때문에 때로는 벙어리가 되기도 하는 삶입니다. 주님 때문에 때로 눈물 짓기도 하는 삶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삶이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삶이죠. 주님 때문에 기쁘게 손해도 보는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삶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으로 푹 젖은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우리들의 이 눈이 주님에게로 향하여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삶. 에녹이 그렇게 살아가셨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구현을 해내어야 되는 숙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내일 하루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성령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